창세기 25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통한 예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 보좌로부터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있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주의 은혜의 통로로 기쁘게 사용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이 그러한가 스스로 생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한국의 많은 산업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 하나가 아마 그 영화 산업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드라마 산업. 그 드라마들을 통해 가지고 동남아에 많이 수출하고 나라에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의 뭐 반절 이상이 이것을 봤다 뭐 하는 그러한 통계들을 우리가 들어보곤 합니다. 그러한 그 드라마들의 내용들을 대충 살펴보면 어떠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어떠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떠한 일을 당하고 그 또 특별히 이러한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그 항상 방해꾼이 존재를 해서 이 사람의 가는 길을 막고 그 사람이 못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어려움을 이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방해하는 그러한 인물이 없어지면 그 드라마의 인기는 저만큼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를 괴롭히고 그를 없애보려고 하는 원수 되는 그러나 그와 가까운 그가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또는 어떠한 형제간일 수도 있고 어떠한 가족 친척일 수도 있고 가까운 그 사람이 그를 계속 괴롭히는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해치고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관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여기에 시작되는 그 야곱의 삶만큼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흥미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그 성경 부분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 그 삶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되는 그 투쟁 가운데에서 그 각자의 길을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가는가 하는 그 삶의 이야기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여기에 주인공은 이삭으로 보여집니다. 이삭의 가정. 그리하여 이삭이 후예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 중요한 인물이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생각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지금부터 그 창세기 끝날 때까지 이 야곱은 계속 그 이야기의 그 배경 가운데 또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첫 한 부분이 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였다면은 창세기의 남은 부분은 주로 야곱의 이야기가 되고 그 중간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야곱의 아버지인 그 이삭의 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은 성경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며 이 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그 아버지들이 됨을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야곱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둔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가정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지금부터 4천년 전에 살아가던 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은 오늘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천년이 지났지만은 그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에는 변화가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이삭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이삭의 가정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믿는 사람의 가정에 가장 두드러진 그것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대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선택함을 받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가정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먼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일학교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온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해가 뜨게 하시는 것도 비가 오게 하시는 것도 눈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하는 것도 바람이 부는 것도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그리고 짐승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는 것도 잡아먹지 못하는 것도 까마귀가 음식을 나누는 것도 물고기가 그 동전을 입에 물고 헤엄치고 다니는 것도 모든 동물들도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임을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에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처럼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갓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그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뱃속에서 치고 받고 싸우는데 그 싸움이 심상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크게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이
배 속에서 벌써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한 아이도 낳기가 어려운데 이 쌍둥이를 내가 어떻게 잘 낳을 수가 있을까 염려가 돼서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그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그 쌍둥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떠한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서 정하신 것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가장 불만스러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가운데 가장 거꾸로운 가르침이 이 가르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정하셨다.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세우셨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정하신다. 그 사람이 착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앞으로 그 무엇인가를 믿을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잘 택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은 악한 사람을 또한 그러한 길로 택하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곳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뱃속에 지금 금방 잉태된 두 생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작정하였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먼저 나온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두 번째 나오는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다스릴 것에 대하여 앞으로 이 두 아이의 삶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버리실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랍비들이 쓴 그 미드라시 뭐 이러한 그러한 그 랍비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이 구절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을 붙일 때에 항상 야곱은 착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고 에서는 악하고 그가 죄악 가운데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주지 아니하셨다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항상 완전하게 그 좋은 일을 하는 사람 그리하여 그 토라 그 율법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사람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으로 그려주고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않고 그 사냥 다니고 하는 이러한 악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야곱과 에서의 행동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갈랐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가장 안전한 그리고 항상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그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그 이상 정확한 성경의 해석 방법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이때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에 리브가가 그 잉태하였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아직 뱃속에 있으면서 악하거나 선한 그것을 행하기 전에 착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난 야곱을 더 에서보다 높이시고 그를 더 사랑하셨는가? 야곱이 더 착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따라서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을 버려두었다. 이렇게 이때의 사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였고 내가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의 역사를 쓸 때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왕이 이러한 일을 하였었고 어떠한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하였었고 어떠한 장군이 이러한 일을 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 이것이 세계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가?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가 아닌 이삭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가 아닌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그곳에서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아, 나의 사업수단이 괜찮고 내가 그래도 남보다 좀 더 부지런하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내 사업이 잘 된다.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나로 하여금 눈이 있어 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귀가 있어 듣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깨닫게 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팔에 나의 그 몸의 힘을 허락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바라보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아,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살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만을 목격하기보다는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더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찾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사건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찾으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보다 그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나서 이 좋은 옷 갈아입고 예배당에 나왔다고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을 부르셨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짓밟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리치는 그러한 불행한 자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지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볍게 생각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이곳에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였을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 에서나 이 야곱은 어떻게 살든지 어차피 그렇게 될 사람들이냐? 내가 이곳에 앉아서 뭐 어떻게 믿어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나는 아무리 안 믿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나는 믿을 것이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리브가에게 말씀하실 때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꼭두각시같이 하나님께서 조정하신 대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그 자기의 뜻대로 잠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차버립니다. 이거 필요치 않다, 중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거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거 없이 난 살 수 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는 당신을 나는 놓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택하셨기에 선택하셨기에 우리 인간들은 그저 꼭두각시와 같이 그대로 조정받는 대로 살아간다고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복음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그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데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거절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때에는 그 에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것은 우리의 책임으로부터, 우리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아무렇게 살아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여기에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그 뜻을 순종하며 이루기 위하여서 그 열심을
내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이구나. 먼저 그 이삭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이삭의 가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주시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점점 빛나는 약속을 하시고 특별히 이삭을 자기의 백세가 내선한 그 외동 아들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백세에 난 아들을 바치겠다고 하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그 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기를 아 이삭은 이 세상에 그 축복 덩어리로 태어나서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을 기쁘게 이루면서 살아가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창세기 29장 19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삭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믿는 사람, 축복을 약속받은 이삭처럼 그 아버지의 축복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을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러한 이삭의 삶이었는데 그 삶은 고난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20절을 보면은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여기에 간단하게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우리가 읽어보면 26절에 보면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는 40세였다고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6절에 리브가가 처음으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삭이 60대가 되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지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하였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있어서 자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그 자손들을 가운데서 이제 모든 민족을 축복할 그러한 축복의 씨가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의 자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1년 2년이 아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큰 시험이었고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서 생각한 대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 중에 고통 가운데 큰 문제이고 그 리브가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그 괴로운 고통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월 지나가지만은 그러나 자녀는 없고 그것이 2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흘러갔을 때에 그 가정에 있는 고통과 염려를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이미 우리가 생각한 그 태중에 있는 그 아이들 이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두 아이가 이제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였지만 그 엄마가 둘 배가 다른 형제였으니까 서로 좀 싸울 수도 있고 서로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한 배에서 한 엄마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그 쌍둥이들인데 그런데 이 두 쌍둥이들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읽어보기가 어렵습니다. 22절에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것은 그저 엄마 뱃속에서 좀 발이 좀 밀고 팔이 밀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싸운다고 하는 이 단어는 뭘 부러뜨리거나 뭘 깨뜨리는 이러한 강력한 타격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9장에 보면은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그 성문 아래로 갔을 때에 그 성 위에 있던 어떤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서 그 두개골이 깨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저 그 머리가 깨지도록 그 맷돌을 던지는 것처럼 서로 뱃속에서 치고 싸우는데 그 심상치 않아서 그 엄마가 이거 웬일이냐? 이거 얘들이 어떻게 하려고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문제냐? 그것이 그 축복의 가정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자녀들 가운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는 우리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같은 연단함이 없이 우리가 바로 정금같이 나올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그 우리 말 가운데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귀하게만 기르게 한다면은 그래야 애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항상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부모가 그 딸의 뜻대로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에 스포일 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애 배려놓겠구만. 저기 그저 원하는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은 그 애로 하여금 그 애를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애에 스포일 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을 보고 쟤는 스포일 됐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택한 자녀들을 축복받은 자녀들을 지르실 때에 그들을 돌보실 때에 스포일 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에 믿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자일수록 채찍을 드시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이삭의 삶에서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 하나님의 선택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가정 가운데에도 고난은 찾아왔고 그 고난은 극심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가장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보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은 간구라는 말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 것을 믿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자녀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기에 그리고 그렇게 믿기에 그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은 간구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들이 간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그들의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지도 간구함이 믿는 사람의 가정에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기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받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니 이제 가만히 앉아있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있으면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매어 달리는 것이 그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 이삭은 기도 안 해도 자녀를 낳을 것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삭을 통해서 이제 그의 자손을 증대하게 하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니 그가 자손을 낳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주실 것이다. 뭐 하나님이 아실지 우리가 아십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의 자손을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믿는 자의 자손을 향한 특별한 약속을 그래야 내가 어릴 때 그들을 믿음으로 세례를 주게 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가르쳤고 내가 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르쳤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을 아직 구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사람의 담대한 그 기도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면 그 다음 결과는 우리가 보나마나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리브가가 잉태하였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알지 못할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어찌할지를 알지 못할 때 리브가가 무엇을 하였는가 우리는 이곳에서 또한 읽어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울 때에 리브가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고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다. 가서 여호와께 지혜를 주시옵소서. 물어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앞으로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이삭 믿는 사람의 가정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기에 그들의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의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의 이야기가 그 우리가 읽을 앞으로 남은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서 어떠한 인간에 대한 원망과 그들을 향한 그 원수, 갚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만들도록 하시는가?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일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들의 삶. 이것이 조지 밀러의 삶이었고 그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시티 스터디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시던 어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부모들의 삶이었고 그 위에 그들을 가르치시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이삭의 믿음의 삶의 그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억울해진 점이 없습니까? 이삭의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지만 저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저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나에게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저희의 삶을 다시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저희의 삶의 선장이 되시며 저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저희의 사업의 그 사장이 되심을 저희가 인정케 하여 주시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